오늘 설교 제목은 새길 교회여 나오라. 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을 파라프레이즈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학자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로 미러 이미지, 유리 거울 효과입니다. 둘다 공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사로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 영광은 부활로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 그는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 사람입니다. 나사로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을 닦던 자입니다. 원래 예수님 발을 닦을 자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12장에 그 사건이 나오니까요. 오늘은 11장입니다. 시간 순에 역행하는 글쓰기인데요. 그 시사점은 작가는 전지적 작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기별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예수님과 왕래하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방문해서 가봐야죠. 죽을 병이었나 보죠? 예수님의 반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영광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지적 세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곧장 베다니로 가지 않습니다. 섭섭한 행동이죠.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우리가 유대로 가자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만류하죠.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겠다고요? 지금 요한복음 작가의 머릿속에는 방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돌로 치려했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은 갈릴리 지경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죠. 우리가 못갈것 없지 않느냐? 나서의 길이가 12시간이지. 낮에 다녀야지. 밤에 몰래 갈까? 실족하여 추락하던가, 구덩이에 빠지려고? 네, 낮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작가가 즐겨 쓰는 메타포입니다. 언유입니다. Messianic ministry, 메시아 사역. 밤낮 할수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밝아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해야 합니다. 11절. 근데 말이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거든? 내가 깨우러 가야 해.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 잠들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잠든 사람 깨우고 일으키는 것 일도 아니죠. 그러나 나사로가 실제 죽었다. 내가 살리러 간다. 라고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여기서도 잠의 메타포가 나옵니다. 그 은유가 죽음임을 누가 모릅니까? 우리 국어 시험에 모두 맞힐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러나 그 메타포가 아닌 실제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이 있을 터인데 우리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임종 곁은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쁘다고 하셨어요. 왜요? 제자들 때문이죠. 곁에 유대인 때문이죠. 그 사람들 믿음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임종의 때는 예수님이 곁에 없었지만 15절, 이젠 그의 곁으로 가자 라고 하셨어요. 이에 토마스, 도마가 났습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별칭 디두모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도마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고 한 말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뜬금없죠. 그렇다고 엉뚱한 발언은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아닉 시나리오예요. 도마의 말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 독자들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거울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겠다는 작가의 의도입니다. 17절에 드디어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꼬박 지나고 나흘째입니다. 문상객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왔습니다. 십리의 절반 오리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한 2km? 4~5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고요. 주님, 같이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좀 묘한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일반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직 마르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22절에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르다는 지금 주기도문을 복습하는 중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도는 당시에 흔한 일반론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23절 우리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놀라지 않아요. 네, 주님,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제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역시 흔한 일반론적인 당시의 인식입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에게 지금 당장 부활이란 없다라는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잡아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대답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요, 주님.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신기하지요? 아까는 마르다가 주기도문 비슷한 것, 이번에는 니케아 신경 비슷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 교회가 사용하는 주기도문과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마르다가 마중 나온 동네 의기에서 자기 집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동생 마리아에게 살짝 건넵니다. 예수님이 널 부르셔. 마리아가 급히 뛰어가죠. 여전히 마르다가 만난 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요한복음 작가는 나사로 장례식 문상객들의 반응을 적었는데요. 다 유대인들이죠. 마리아가 후다닥 나가는 걸 봤겠죠. 무덤에 곡하러 가나?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죠. 그래, 우리 친구 나사로,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느냐? 안내하라. 우리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 아니죠. 무덤으로 안내받으신 예수님은 또 눈물로 반응하십니다. 이 모습을 유대인 문상객들이 다 봤겠죠. 야, 나사로 산남매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이라니 놀랍다. 그래? 그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수 없었을까? 마음속으로 의심합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문상객 유대인들의 마음을 꿰뚫으시고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39절.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 돌벽을 깎아서 굴을 파서 만든 무덤입니다. 입구를 돌로 막았으니까 치우라고 명하십니다. 문상객들이 기겁했을 거예요. 마르다도 역시 난색이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주님 뭘 하시게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대답하시죠. 네가 나를 믿는다고 했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듣자 마르다가 일꾼을 시켜서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죠. 41절 우리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십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들으실 줄 제가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아시죠? 여기 둘러선 무리,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문상객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이 로고스 샌딩 포뮬라라고 하는 로고스 파송 공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이죠. 이것을 반복해서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수족을 삼베로 꽁꽁 묶어둔 시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큰 소리 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시체가 걸어 나오죠. 살았습니다. 수위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죽음과 절망이죠. 절망이 엄습합니다. 어찌해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을 파라프레이즈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세길교회여 나오라.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는 자, 믿느냐, 믿나이다, 믿게 하려 한다. 믿으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믿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죠. assurance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작가의 시점에서 이해하려고 해 보십시다. 요한복음을 돌려가며 읽거나 안식 후 첫날 신흥교회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듣는 주후 100년의 상황을 보십시다. 예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우리가 믿으면 죽어도 산다. 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주후 100년 교회 교인들이 읽고 듣고 나누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 세길교회 교인들도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린 지금 서로 떨어져 삽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것입니까? 주저앉을 것입니까? 우리를 묶어두고 싶은 것 있다면 코로나일까요? 아니죠. 우리 교인들이 모두 연로하셔서 건강이 나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묶어두고 속박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 그것이 없었습니다. 소망 없음입니다. 죽음으로 비유되는 절망 때문입니다. 좌절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 시신을 똘똘 말아둔 배 속에서 영원히 갇혀 썩을 날만 기다릴 뿐. 아니 이미 썩는 중이죠.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먹고 마시면 되죠. 육신의 죽음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또 먹고 마셔야 합니다. 걸어 다녀야 합니다. 죽은 자를 향해 외치시는 우리 주님,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옥죄는 벼옷을 툴툴 벗으십시오. 믿느냐? 믿음? 인지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리아 마르다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아닙니다. 마리아 마르다처럼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을 복습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방정식이나 공식을 읊어대는 명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의 멤버로 확인해 주는 리추얼, 의식 절차가 아닙니다.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은 미래에 닥칠 위험에 능동적으로 뛰어드는 행위입니다. 미래가 손에 잡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본향을 찾는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 좋은 나라, 홈랜드를 찾는 믿음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찾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현실을 붙잡고 있습니다. 느슨하나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 미래가 실질적으로 구체적 방식으로 현재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고로 우리의 믿음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망합니다. 소망을 가지길 힘들어합니다. 미래가 안 보이니까요. 그 소망이 없음, 왜일까요? 첫째, 좌절하기 때문이죠. 죽음을 보고 있는 문상객을 비롯한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 우리도 앞으로 죽지. 죽을 거야. 피할 수 없어. 바뀌지 않아. 네, 우리들이 현실을 보는 눈이고 현실을 인식하는 두뇌입니다. 현실 중심이니까 당연히 대안이 없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가능성을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 좌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만이죠. 지금이 편하고 지금이 먹고 사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마 지금보다 나은 세월이 또 오랴? 없어 라고 하며 자만합니다. 이 좌절과 자만 때문에 이상한 조합이 생겼습니다. 소망하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소망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큰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좌절을, 자만을 걷어차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대안의 세계, 삶, 미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보다 분명 나은 세상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 뉴스에 화가 나 있죠. 안절부절합니다. 이 불의한 세력들, 난공불락 같아요. 우리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막강한 세력처럼 보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소망을 포기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전 안 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계란으로 바위 때릴 필요조차 없다고 자위하지 않습니까? 활력이 죽었습니다. 생동하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을 읽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후 100년에 요한복음의 교회로의 도전은 나사로가 경험한 죽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하다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우리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문상하는, 슬퍼하는 유대인 공동체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는 우리 주님의 큰 음성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교회는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와서 나사로가 아예 죽은 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음을 깨달은 교회입니다. 죽었던 교회 공동체,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맞는가 체크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려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좌절과 자기 만족이 지배하는 분위기를 바꾸십시다. 나사로처럼 수족이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걸어다니고 먹고 떠들면 됩니다. 죽었던 경험도 이야기해보고 부활한 이야기도 들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는 이미 주어져 있죠. 더 나은 본향이라는 그 비유는 구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 중입니다. 뭡니까? 영생이지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영생.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영어로 open-ended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물건을 낚아채듯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아직 저쪽에 닿지 않는 곳에 있음을 알게 되죠. 상자 속에 가둘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써서 들려주실 뿐이었죠. 어떤 말도 과학적으로 정밀함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서야 됩니까? 아니죠. 그 미래에 잡히지 않는 그림 같은 그것을 지금 이 시간의 더 나은 나라로 우리가 스케치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임무입니다. 우리 세길교회, 비전을 가진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 대면하십시다. 만나십시다. 실질적인 작업을 병행하십시다. 우리가 나사로가 일어서는 전율을 보고 살아나려면은 먼저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고 이웃을 돕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큰 그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께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죠. 낙태 반대 운동이 통과된 것 말입니다. 저는 양측의 주장을 다 공감합니다. 그 접점을 찾아서 공존하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입법 활동을 눈여겨보고 체크하고 지원할 것 지원하고 반대할 것 반대합니다. 단순히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문제가 아니죠. 뉴욕 스트리트의 총기 소유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의 이슈 속에 담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안고 있는 그 아픔을 봐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접근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명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교회가 듣고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